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의 사도로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전하게 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서론적으로 간단하게 2절부터 4절까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주셨다는 말씀은 어느 시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까? 분명히 구약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이다. 그리고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다음번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절 마지막에 그 약속하신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 복음은, 그러면 이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이라고 하면서 이제 2절부터 4절까지 말하는데 복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신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이 복음은 이라고 하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죠.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까지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렇게 괄호로 한번 묶어보세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괄호로 묶어보시면 묶고 그 복음의 내용을 딱 떼내고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2절과 4절 말에 말하면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번에 말씀드릴 그 가운데 있는 내용들은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설명하는 것이고 이제 복음이 무엇이냐고 우리가 말씀해 주시는데 그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어떤 일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것인가를 약속해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들 약속대로 아들을 보내주셔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들이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이 구약의 말씀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복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구약은 복음의 시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구약은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신 시대였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33년간 사시는 그 기간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은 구약에 있는 구약에서 그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에 관해서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오실 것을, 그리고 그 아들이 오셔서 어떠한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 전체도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말씀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쓴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부터 40절까지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그리고 성경,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이다시 성경은 분명히 구약이지, 아직 신약 성경이 쓰여지 전이니까. 그런데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이 내게 대하여, 곧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왔는데 너희들은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안경을 벗어야겠습니다. 이게 너무 초점이 없는데.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제가 이게 오고 나서도 김용환 목사님이 이 말씀하는 거 몇 번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세한 내용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줄 알고 실망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 모세와 선지자의 글. 구약의 모든 말씀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하는 것을 듣지 못했느냐. 그리스도가 고난에서 영광으로 옮겨가는 그 모습, 그것을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구약 말씀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구약 말씀에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기독교는 단순히 이 세상에서 복받고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의 것들을 바라고 이 땅의 것들을 욕심내고 살라는 가르침밖에 될 수 없습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이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가 이렇게 복받아서 건강하고 자녀도 많이 낳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이 생을 사는 것이 기독교라고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성경에서 좋은 말씀들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착하게 살아가자라는 교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동받는 거 성경 보고만 감동받습니까? 아니, TV 드라마 보고도 감동받아요. 안 그러세요? 아, TV 드라마 봐도 찡하잖아요. 아, 스포츠를 봐도 얼마나 열과 갑니까? 어제 집에서 그 우크라이나 그 신문을 보면서 아버지가 국경까지 두 딸을 데려다 놓고 국경을 넘어가지 못하니까 어떤 알지도 못하는 여자한테 자기 딸을 국경 넘어 데려가려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 있던 아내가 저쪽으로 돌아와가지고 폴란드로 들어와서 두 딸을 만납니다. 그리고 국경을 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통화를 합니다. 애들 찾았다. 뭐 조심해라. 그걸 읽는데 뭉클하더라고요.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때 읽을 때는 눈물이 별로 안 나는데 이런 걸 읽을 때 감동이 오더라고.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신문 기사를 읽고도 마음이 뭉클하고 눈에 눈물이 개이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드라마를 봐도 드라마에서 울면 이렇게 고개를 돌립니다. 왜? 눈물 나는 걸 와이프한테 안 들키려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얼마나 내 마음에 울림이 있고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잘 쓰여진 스토리 하나를 아주 말 잘하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감동받을 수 있고 교훈받을 수 있고 아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나도 착하게 살아야겠구나. 나도 내 생활 태도를 고쳐야겠구나. 그런 교훈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만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구약 말씀에서도 뭐 신약 말씀은 말씀드릴 것도 없고 구약 말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면 그래서 세상에 많이 널려 있는 좋은 강의들, 좋은 책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세상에 속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없이 구약에 속한 자들이 예수님 없이 바라보면 어떤 모습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가를 갈라디아서 4장에서 너무나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언약의 백성 안에 속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없다면 그들은 어떤 존재인가?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에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로 더불러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지금 갈라디아에서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한 아들은 종에게서 낳고 한 아들은 약속의 여자, 약속의 자녀, 자유한 여자에게서 낳았다. 그런데 이 두 여자, 아브라함의 두 아내였던 이 두 여자는 뭐라 말합니까? 비유다라고 말합니다. 비유다. 이 사라와 하갈, 이 두 여자는 비유다. 곧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이죠. 그러면서 이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분명히 언약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속하여서 할례도 받았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복을 맛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가는 아랍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두 곳이 어디겠습니까? 시내산, 모세의 율법을 받았던 그 시내산과 예루살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시내산과 예루살렘은 종이라고 말합니다. 종. 아직도 이 바울이 갈라디아를 쓸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으니까요. 지금 제사가 드려지고 있고 그 화려한 의복을 입은 제사장들이 그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그 제사를 바라보며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죄의 종, 세상의 종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저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구약을 바라보는, 구약을 따라가는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종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 땅에 있는 시내산,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시온산,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한 자들, 우리는 자유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4장을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율법을 온전히 지켰던 자기, 자기가 죄의 종이었고 세상의 종이었음을 바라보며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기독교인들도 복음을 올바로 믿지 못하면 다 이렇게 죄와 세상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대상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올바로 전파되지 아니하고 또한 그 복음의 말씀을 올바로 듣지 못하여서 헛된 것들을 믿고 있다면 아직도 구약의 그 시내산과 예루살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것에 취해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세상에, 그들은 아직도 세상에 속한 자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예수님이 나타내시던 그날 밤에 천사가 목자에게 나타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하면서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렇습니다. 큰 기쁨의 소식,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떠한 것들도 우리들에게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뤄놓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어떤 삶을 사셨는가를 이제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외에는, 이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없음을 우리들에게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10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래서 그는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가지고 오신 그분의 나라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30절과 31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유하여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우리 교회가 그래서 예천교회 아닙니까? 예수님과 천국만을 전하는 교회.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갇혀서도 이 복음을 전합니다. 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는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나 너무나 감사해서 이 복음 외에는 이 죄 때문에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할 길이 없음을 바라보며 그는 갇혀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임을 너무나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 때문에 사는 자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는 자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다.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다.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분명히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지 무엇을 계획하든지 이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복음에 의하여 사는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힙니다. 수많은 매를 맞고 착고를 채여서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는 찬송을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다윗이 믿음이 더 좋을까요? 바울이 믿음이 더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이상한 질문을 한다 생각할지 모르는데. 다윗을 보면 시편을 보세요. 다윗도 고난이 참 많았잖아요. 고난받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개들이 원수들이 개처럼 나를 둘러쌌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안 돌아보시고 고개를 돌리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막 원망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같은 고난을 받는데도 바울은 그렇게 맞고 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다윗보다 바울의 믿음이 훨씬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죠. 분명히 다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다윗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속히 오셔서 이 죄악의 시대를 끝내주십시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 죄를 끊어버리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이 죄악된 세상을 용납하십니까, 하나님? 이 죄를 속히 끝내주십시오. 애타게 부르짖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지만 죄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괴로워하는 구약의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윗이 그렇게 고대하였던 그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죄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셔서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그 안에서 나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도 살리셔서 함께 하늘에 올리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함께 앉혀주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니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같은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여겨주심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울부짖던 다윗의 기도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약의 성도들의 그 애타는 기도를 예수님이 그의 몸으로 받으시며 그의 기도로 만들어주시며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옥중에서도 찬양하는 그 모습, 아까 누가복음에서 메시아가 고난에서 영광으로 옮겨가야 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도 이 세상의 고난의 삶에서 천국의 영광의 삶으로 옮겨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되어진 우리들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 땅에서는 고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잠깐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의 나라로 옮기고 가십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 이 고난을 받는 우리들 마음이 어때야 합니까? 다윗 같아야 합니까? 바울 같아야 합니까? 절대 오해 마십시오. 바울이 다윗보다 훨씬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속해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어디에 속해 있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다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복음을 전하며 이 세상을 사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받은 그 모든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진 그 구원을 우리들에게 설명하시면서 뭐라면 그러므로 이것을 믿는 너희들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라.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주일의 첫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누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가 이상의 것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천국의 것으로 사는 자임을 온 세상에 선포합니다. 증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권면을 받으며 믿음을 얻어서 나머지 일주일을 그 천국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바라보며 살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며 살았지만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 이루어진 구원, 이루어진 천국, 우리가 가진 그 천국을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주의를 통하여 증거하고 그 힘으로 나머지 화, 수, 목, 금, 토를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날마다 삶을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죄의 어둠, 이상의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은혜를 선포하며 사는 자들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택하신 족속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 복음을 선포하며 사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전도하는 것은 나가서 우리가 말로 예수 믿으세요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내가 가진 천국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내 삶을 보았을 때, 아, 예수 믿는 자들, 죄사함 받은 자들은,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나타나면 야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바보 취급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우스워 보여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고개를 딱 들고 빡 펴고 기쁘게 산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른뺨 때리면 왼뺨도 갖다 대고 손해를 보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안 하고 세상 사람을 볼 때는 바보같이 보일 수 있어요. 우리를 욕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마신 대로 잘 살면 세상 사람들이 야 역시 기독교인들은 야 이럴 것 같습니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런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돼야 될 일은 나는 예수께 속한 자다. 나는 천국을 소유한 자다. 내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은 나는 영원한 삶을 살고 있는 자다. 그런 모습이 정말로 내 삶 가운데서 증거되어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 13절 14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죽은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한 15년 전인가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할 때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렇게 탁 제 목에 걸렸어요.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심령이 깨끗하십니까? 어떠세요?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밤에 이제 설교 준비를 다 끝내고 이제 설교 본 걸 다시 읽는 이 말씀이 딱 걸린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양심이 시커매요. 시커매도 너무너무 시커매요. 내 양심이 내 심령이 깨끗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목에 딱 걸렸는지.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해결이 안 돼요. 새벽 4시까지 끙끙끙끙 아닌데 해결이 안 돼요. 안 되겠다. 이 설교는 내가 못 하겠다. 우선 한 시간이라도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주부 다시 만들고 다른 설교 해야겠다. 누웠습니다. 잠이 옵니까? 성경 구절들만 머리에서 뺑뺑 돌고 이게 그냥 걸려서 잠이 안 옵니다. 그러다가 오해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걸 절대로 아닙니다. 제 마음속에 네가 목사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가 목사냐. 왜요? 강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십자가를 넌 그렇게 외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그 순간에 저는 저를 봤습니다. 제 양심을 보니, 제 삶을 보니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서 제 딴에는 목사의 양심상 이 설교를 못 알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저에게 말씀하면 하물며 구약의 동물의 피가 잠시나마 일시적으로라도 제사장을 깨끗하게 하여서 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렇게라도 했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의 죽은 행실에서 너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시게 하지 못하겠느냐. 제가 할 일은 회개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죽은 행실에서 이 더럽고 더러운 나의 이 더러움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만들어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종이나 제사장이나 다 주인을 섬기는 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다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며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 곧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하늘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예배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에 그 광야에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가나안을 뭐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점령하며 가나안에 사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무엇으로 하며 사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자들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목적도 바로 그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해 내시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성화시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그러면 천국 가서도 있을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입니까? 천국 가서도 믿어야 됩니까? 믿음의 완성을 우리가 소유하는 거죠. 완전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거죠. 천국 가서도 하나님 믿습니다 해야 됩니까? 왜 믿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뭘 믿어요? 믿음이 이루어진 거 완전하게 이루어진 죄랑은 전혀 상관없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하나님과 사는 거예요. 소망,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소망이 천국 가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루어진 믿음, 이루어진 소망 가운데 천국에 삽니다. 그러면 왜 사랑이 최고입니까? 천국 가서 하나님을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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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토록 더 알고 더 알고 더 알고 더 알고 더 알고 더 알아가는 겁니다. 그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그 지혜와 영광과 부귀와 존귀와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모든 것들을 날마다 날마다 영원토록 알아가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가는 만큼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신이 복음으로서 복음 자체로 이 땅에 오셔서 사셨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그 복음으로 이 땅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사는 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천국의 그 놀라운 것을 소유한 자로 사는 자임을 증거하는 것이, 물론 내 날마다 삶 가운데서 증거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을 그치고 이 예배에 나와서 이것으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님을,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님을 증거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목숨보다도 저 소중한 것이 이 예배입니다. 히브리서 9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자기의 피를 흘리셔서 자기의 목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목숨으로 보장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목숨을 바치셔서 우리를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그 일을 하셨는데, 우리는 정말 이 예배를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이 예배가 정말로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합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의 종이라면, 우리가 참으로 복음을 소유한 자라면, 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나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할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도 그것을 맛보며 누리기 위하여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모여 함께 또 사랑하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증거하며 사는 것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우리를 이러한 사람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볼 것입니다. 오늘은 그 서론으로 복음의 결론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이루셨는가? 우리를 예배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한 예배자. 우리 한 명 한 명이 예배자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나는 예배자이다.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배하기 위하여 사는 자, 일주일 모두를 주일을 준비하며 사는 자,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어 견딜 수 없어 하는 자, 그 예배를 정말 사모하는 자, 그러한 자들로 넘쳐나는 우리 교회 또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죄악에 빠져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인 줄 알고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인 줄 알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되는 줄 알고 살았던 참 죄악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이 놀라운 영광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참 예배자로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러한 자로 만드시게 하여 복음 그 자체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음을 삶을 사시고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또한 우리가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로 만들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